신약성경 17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17장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이 17장에는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안에서 긴밀한 사랑을 나누고 계시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계시는가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로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거이고 또 어떤 그 실천 지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일부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한번 또 이렇게 좀 기억을 떠올리셔서 이 17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이 17장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제 그 전날 밤에 하셨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신을 당하시는 이제 그런 형국 가운데 계시는 거죠. 이 17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신 당하시기 일보 직전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를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배반하고 거역하여 십자가에 매달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시점 앞에서 이 기도가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런 길을 걸으니까 억울하다. 내가 그렇게 제자들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예수님 아마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 베드로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나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 17장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이유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가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계획하며 함께 같이 꿈꾸었던 일들이 이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대로 보냄을 받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그 영광스러움을 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왜 지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일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 단어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1장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기원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불러오시는 것인 것임에 동시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그 22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들 스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란 어떠한 것인가? 23절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엇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이 8장의 맥락은 8장 1절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들 중에 누가 이 여인을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이 있겠는가? 모두가 다 죄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20절까지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8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과 12절과 20절의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종교라고 하는 옷으로 치장한다고 한들 너희가 아무리 도덕이라고 하는 옷으로 치장한다고 한들 너희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죄인에 불과하다. 너희의 아버지는 사탄이구나라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죠. 그 말에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는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그 56절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야, 너 참 황당한 소리를 하는구나. 지금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천년도 훨씬 넘게 그 이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아직 50세도 되지 못했는데. 근데 58절에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이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도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난 존재입니다.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가운데 이렇게 곁들여서 온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의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떤 다른 도움이 필요 없이 존재 그 자체이신 분. 그 누군가가 나를 존재하게 할 필요 없이 존재로 계시는 분.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맥락을 아는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참칭하다니.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살펴봤던 본문에서 조금 뒷부분인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넘기기 위해서 이제 병정들하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거기 이제 그 이제 검과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횃불과 이렇게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자 야, 너희가 누구를 찾냐 그랬더니 내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런데 이 6절 말씀이 희한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아니요, 이분이 나사렛에서 오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래, 선지자래 라고 하는 그런 이들 마음의 자발적인 경외심으로 땅에 엎드러진 게 아닙니다.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그 누구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그분의 현현 나타나심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내가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죠? 내가 그니라. 나는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지금 그분을 잡으러 온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언약의 주님이시고 육체로 오신 여호와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들을 그리고 요한복음의 증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 예수님이 분명히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성부는 분명 이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신격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위격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분으로 계시지만 그 위격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죠. 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 앞에 한 사람으로 서 있지만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다. 구약에서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이제 고대교회 당시에 그 갑바도기아의 아주 유명한 교부였던 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말할 때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그렇게 고백할 때 마음속에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조금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그러므로 재창조의 사역은 전적으로 삼위일체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삼위일체의 사역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신적인 사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중적으로 구별된다. 즉 그것은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에 의해 성취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성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고린도서의 그 끝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 축도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61년에 이제 채택되고 이제 만들어지고 채택되었던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들과 삼위의 사역들, 삼위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내부에서 느끼는 것들로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제 어느 종교나 어느 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경우는 없죠. 하나로 계시면서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시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이제 실천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가? 이 사실 기독교의 특징은 그들이 섬기는 주님과 그 주님의 아버지가 하나됨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하나됨은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본문에서와 같이 칼빈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중적인 어떤 연합, 이중적인 결합, 묶임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 지금 묶여 계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묶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를 묶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묶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묶이고 있는 겁니까? 예, 아버지에게 묶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 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게,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를 따르는 이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 되면 어떤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동호회로 모이는 하나됨이라거나 어떤 뭐 정치적인 이익으로 모이는 하나됨이라거나 어떤 그런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천상적인 하나됨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하나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지상의 공동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상적인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심상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고난받고 각계 전투하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지금 내 삶을 투쟁해서 나 혼자 고독하게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한 천상적인 교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못 품으셔서 하나님 안에 묶으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되게 존재하는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적인 지침을 받게 되는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의 눈을 감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대로 다른 이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구절들은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사랑,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바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이란 어떤 너와 내가 완전히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동질성을 추구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하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이 합쳐지지 않는 것이지요. 구별되면서 하나로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너는 나처럼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자는 성부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실천적인 지침을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란 동질성의 하나됨이 아니라 바로 연대에 의한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상이한 것들의 긴장감 넘치는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묶여있는 이들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뭐 이렇게 지난주에 왔으니까 매번 오던 거니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언가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에 부름을 받아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지금 부름을 받아 나오시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태초전부터 의도하시고 품으셨던 그 일의 결과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행위들이 그냥 인간적 수준의 행위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한 공동체로 지금 이렇게 묶여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에게로 묶여 있구나, 한 몸이구나, 우리가 지금 아버지에게로 묶여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 행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매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예배 예식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 혼자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옆에 이 자리에 세상에서라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얼마나 감정적이고 어떤 친밀하고 어떤 이렇게 서로의 삶을 이렇게 주고받는 교제가 있느냐는 2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오셨다는 거, 서로 상이한 존재들이 긴장감 넘치는 결합으로 지금 여기에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의 어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혹은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외워야 훌륭한 신앙을 가진 거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육신의 자취를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셔서 행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일이시죠.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주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을,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덕과 그 성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길러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에 대한 이 그 사도들의 지침이나 성경의 명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최고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뭔가 남들에게 어떤 드러낼 만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걸 성경이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고 서로 감싸주는 것. 성경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물론 오래 다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런 역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가, 이게 실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딱 갔는데 이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저기 박영선 목사 설교를 처음 했던 거부터 그 끝에까지 했던 거 다 듣고 왔느냐, 이런 거 확인하시겠어요? 물론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한 6명쯤 되는 아들이 있는데, 야, 너희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 화목해라, 서로 감싸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보면서, 야, 너 왜 감싸주지 않는 거야? 너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 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지 않는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따진다면,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목적에 약간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성가대로 섬기시고, 교사로 섬기시고, 혹은 뭐 구역으로 섬기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이시구나.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상태를 바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 무엇이 실력입니까? 수많은 신학책을 읽은 게 실력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신학책을 읽고 유명한 목사들의 많은 설교집을 다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얼굴 표정에서 따뜻한 표정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아,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때 참 내가 지지받는 것 같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이런 느낌일까라고 하는 그 좌취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것이 작동한다면 그건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성령께서 각기 다르시나 하나로 연합하여 계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따스한 시선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훈련하시며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품어주셨고, 또 그 주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곁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존재가 고향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아버지에게 속한 자답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속한 자답게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참된 덕과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